2021년도를 맞이한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정말 새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선의들 말하는 대로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데 정말 새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역사들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암울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간간이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고 또 2021년도 무슨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궁휼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첫 주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한 지 벌써 365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연인들처럼 만난 지 100일이 되었다, 200일이 되었다, 뭐 300일이 되었다, 1년이 되었다고 서로 손을 부둥켜 안고 기뻐하고 축복하고 하는 뭐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세월이 지나갔어요. 아마 마음은 굴뚝 같았겠지만 코로나 핑계거리가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만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희망찬 새해의 빛을 찬란히 비추어 주셨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지나간 부정적인 일들은 이제 우리가 다 뒤로 제치고 새롭고 아름답고 고귀한 새 시대, 새 역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창출하는 또 교회적으로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서울교회 새롭게 하고자 하는 표현을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세우는 교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이 뭐 많은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여전히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노골적이긴 하지만 사귈 자와 단절할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지성인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인 이어령 박사님이 쓴 시 가운데서 아침에 해가 뜨려면 저녁 노을이 반드시 져야만이 아침 해가 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식구가 있습니다. 또 내일 웃으려면 오늘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글귀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것은 미래의 일들인데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 저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단절할 건 단절하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가까이 하고 함께하고 정말 누릴 것이 뭔가 이 부분들을 정립하지 않으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본문 말씀 뭐 그렇게 의도하고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서울교회 다시 세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뭐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개별로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이 다 새롭게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환되기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까이 하고 싶은 자가 되자. 이 말 가까이 할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겠지만 저는 오늘 본 말씀에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모와 스펙만 따지는 사람들의 판단에는 언제나 오류가 존재해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판단할 때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업적이든 또는 종교적인 문제이든 심지어 뭐 개개인이 만나서 결혼을 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모든 문제, 인생살이 모든 분야가 다 눈에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했다는 큰 좌절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중하게 판단을 해도 발등 찍히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배신과 배반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것은 뭐 약간의 손실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큰 낭패를 겪게 되고 심하면 파멸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치권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어떤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신뢰와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 사회, 국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심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누가 새롭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 교회 외에 누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겠습니까? 내 가정을 누가 새롭게 하겠어요? 그 속해 있는 가족의 일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저 사람들처럼 가까이 하고 싶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 행동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개개인이 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가까이 하고 싶은 저 사람 내가 꼭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해관계 때문에 할 수 없이 가까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사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혼자 있는 것보다 사실 늘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이 즐거웠던데,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힘들었던 게 이게 접촉 문화가 아니라 접속하는 시대에 클릭하고 문자 보내고 뭐 이런 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마음이 좀 아픈 그런 한 해였습니다. 뭐 여러분 모두도 다 그러리라고 빠져요. 또 성도들도 목사와 접촉하지 않아도 크게 미안해하지 않을 타당할 이유는 분명히 코로나가 제공해 주었어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썩 보는 먼 친척들보다는 매주마다 또는 매일 가까이 만나는 이웃 사촌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뭐 달리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 전에 출소한 조 아무개 씨 같은 사람이 산다고 한다면 굉장히 크나큰 고통일 거예요. 그렇다고 주변의 사람들 다 의심하며 산다는 것도 여간 곤욕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변에 사는 이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 정말 이웃이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려면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신뢰를 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하는 것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거꾸로 간다면 뭐 누구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멀리하고 싶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봐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 큰 유익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신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켜 본 적이 없으신 진실 무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를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망이 있는 사람이야,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이야, 정말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헛된 우상에게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속사정까지도 다 익히 헤아리시고 계시는, 보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소리를 낱낱이 하나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다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헤아리시고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주님을 닮고 싶은 소원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참으로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배신하거나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인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확고히 심어줄 때 사람들이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교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라고 해서 다 믿고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현상입니까? 그렇지만 발에게 절하거나 입을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아니한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불신이 팽배한 사회고 증오와 분노와 욕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큰 유익과 도전이 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줌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증전되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새 시대 새로운 결과들을 얻고자 하는 그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첫 단계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 뭐 서울교회 가봤자 오히려 더 괴로워. 가지 마. 오히려 코로나 시대 잘 됐다. 교회도 안 가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고 싶어하고 만나보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제가 강북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의 그 특징이 뭐였었냐면 부모들이 너무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뭐 대학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 절대로 이 교회 나오지 마라. 너는 다른 데 가서 살아라. 강북이니까 강남에 가서 살아라. 좋은 지역에 가서 살아.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워낙 가난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떠나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래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또 외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진 우리 스스로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가까이 하겠어요? 너무 외롭다,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나라 외롭게 지내야 되는 건가? 오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사람, 그게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사회를 새롭게 하고 국가도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깊이와 영적 성숙의 가치를 귀히 여기자. 성도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멀리하거나 단절해야 될 존재가 어떠한 자든지를 분별하는 것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매우 귀중한 일인 것이죠. 고수는 고수만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달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달관. 사물에 통달하고 있는 식견이나 관찰을 뜻하는 말입니다만 일명 어떤 경지에 이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달관. 즉 상황의 막힘과 통함에 구애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넘어서 마음으로 보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고 싶은 매력이 있어요. 배우는 학생들도 정말 훌륭한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 가서 배우고자 하지 않습니까? 영적 어린 아이도 영적 성숙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을 닮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가자 하는 게 이게 정상인 것이죠. 근데 현실은 상당히 달라요. 단순히 목사라고 해서 혹은 장로나 권사라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깎아중이라고 해서 다 고승이 아니듯이 성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나 넓이나 크기나 길이가 남다른 존재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통달한 달관의 경지에 이른 자가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런 경지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사실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따라잡시다.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죄의 유혹들을 피해야 한다. 인간을 괴롭히는,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모든 유혹들을 피해야 하는 것이 그 피해야 될 목록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적 부도덕한 일에 빠져 있는 자들, 회개하지도 않고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며 활보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자들과 함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적 부도덕으로부터 깨끗한 자, 그리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겸손한 자들, 이들과는 교제의 악수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깊이 영적 성숙을 도모하는 첩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영적인 힘의 세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상관없이 그 가지고 있는 힘 자체 조그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최고의 비수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는 무엇이든지 그 전염성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감염시키지 않아요. 그렇지만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염이 되는 무시무시한 것인 거죠. 특별히 성적인 문제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루아침에 지위와 권력과 명예를 다 추락시키고 스스로의 목숨까지도 끊게 만들 수 있는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죄악에서 돌이키지도 않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은 그 당사자도 죽이는 것이고 용납하는 내 스스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임을 말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자들을 하나님의 집에 결코 들이지 않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은 다 음부로 쫓겨나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어떤 자여야 하는 것도 뛰어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귀다라고 하는 말이 9절과 10절에서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귀다라고 하는 사귀지 말라 도무지 사귀라 이 단어 자체의 의미는 사귀다라는 뜻 자체는 밀접하게 섞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뒹굴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의 사용은 매우 의미심장한 거예요. 더러운 자들, 비윤리적이고 부도덕적이고 사악한 자들과 뒤섞이게 될 때 나 스스로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순결함과 고상함을 다 훼손되어가면 좋다고 나팔 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새로워지려고 한다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고 우리의 영적 성숙을 저하시키는 것이 무엇이든 어떤 죄든지 그것들과 단절하는 것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끌림과 밀어냄의 자석 같은 것이 있어요. 유유상종한다는 말이 있듯이 끼리끼리 어울리고자 하는 것이 본능적인 것입니다. 동시에 팍팍 밀어내는 것도 있어요. 내 주위에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가. 물론 직업과 밀접하거나 동호회와 같은 취미생활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치는가. 범죄자들은 범죄 전과자들과 잘 어울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선행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베풀기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할 기회들이 더 많아집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에 인간이라고 하는 대공통 분모에 의해서 다 함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는 영적으로 마귀 자식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식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마귀 자식들과 어울리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뒤섞이는 것은 금기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데도 너무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연, 학연, 심지어 혈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행동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봐요. 상대방의 직업군이 탁월하고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높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한층 고조시켜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그런 자들과 함께 뒹굴 수 있는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즉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이냐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함께 해도 된다는 것인가? 과연 정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세상에서 성도도 한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불가피한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만 따로 신앙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성도들끼리 먹고 마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말은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요 하나님의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세상인 것은 틀림없지만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이 말을 맞대고 서로 의논하고 함께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된다. 죄인의 길에 서서도 안 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 10절이 뭘 의미할까요? 도무지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해요? 그에 대한 답은 11절에 있다고 봐야죠. 자,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의 이 내용은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형제, 이게 포인트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어떤 형제. 한마디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언행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과 결코 손을 잡아서는 안 되고 함께 밥조차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함이 없이 그런 비성경적인 일들에 종사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과 과감하게 단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욕, 도둑질하지 말라, 뭐 탐색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요구할 수 있나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 마귀 자식들한테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어떤 형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부적절한 행동에 가담하고 있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전혀 부담 없이 지내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결코 용납할 수도 없고 성도의 교제의 장에 남아있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믿음의 깊이와 영적 성숙의 가치를 높여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들의 가치는 뭡니까? 인간의 쾌락이잖아요. 부를 탐하는 거잖아요. 정욕을 충족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치는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의 깊이를 더 나아가는 거, 내 자신의 영적 성숙을 더 많이 꾀하는 거, 즉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주고 사업상 이익을 얻게 되어주고 또 뭐 교제의 관계 폭이 넓어지고 하는 이런 것이 이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주고 이 교회에 와서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들과 함께 교제하니 나도 천국이 내가 내 천국 안에 있고 천국이 내 안에 있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귐이 가능한 자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자들이고 우리가 정말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 소원을 가진 것이, 여기에 남녀노소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는 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의 사귐의 대상인 것이, 교제의 악수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인 것이죠. 만약에 그런 자들을 멀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먼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뜻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리까지 성숙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정말 새롭게 하려면 옛적 일을 잃어버리고 옛사람들은 다 벗어버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자답게 영적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서도 원리는 다 똑같다고 벌어지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같이 동료들이랑 어울리는데 직장 생활이 더 익숙하게 되고 내 자신의 직장에서 정말 더 진보를 이루게 되어지고 다 쓸만한 인물이 되어가게 되고 정말 직장에 큰 유익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가까이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뭐 탐욕을 저지르고 부정행위를 하게 되고 직장 뭐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게 되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같이 어울리면 되겠어요? 용감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발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직장 내에서 쫓아내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 개개인의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하고 영적인 성숙을 꾀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개 장로하고 어울리고 아무개 권사하고 어울리고 아무개 집사하고 어울리고 아무개 성도하고 어울렸는데 내 믿음이 점점 퇴보해졌다,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가까이 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 한 해 정말 코로나로 우리가 다 힘들어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얼마나 믿음이 더 좋아졌는가, 내가 얼마나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지난 1년은 정말 힘든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어느 편의점 주인이 쓴 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만, 새해가 되면은 늘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오던 사람이 안 보인대. 근데 그 사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 나는 기다린다. 빠르면 이틀 만에, 3일 만에 오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한 달 안에 다시 돌아온다. 그 이야기를 뭐냐면 담배 끊겠다고 새 결심을 해서 첫날부터 편의점에 담배 사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심삼일을 해서 3일 되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듯이 여김없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길어야 한 달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에 정말 새롭게 시작해야지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내 믿음의 영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하지만, 이것이 그냥 단 3일도 못 가는 작심 3일로 끝내버리는 이런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자. 내 결단, 내 결심은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이 다 넘어지는 것이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돈을 어떻게 움켜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뭐 우리는 그 말에 별로 다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 믿음이, 믿음의 가치보다도 돈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육자들이라고 여기에 예외는 아니에요. 만약에 저보고도 돈 더 줄게 오라고 그러면 아는데 나 안 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는 한번 생각해 볼게.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체가 있는 재물은 미꾸라지와 같아서 단단히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 미끄럽게 빠져나갈 뿐이다. 재물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 쓰는 재물은 유형의 물질이고 남에게 베푸는 재물은 무형의 마음이다. 물질은 향락과 함께 망가지고 없어지지만 마음은 변치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내가 가진 재물은 도난과 화재를 늘 걱정해야 하지만 남과 나눈 재물은 아무런 염려도 없이 좋은 이름으로 영원히 남는다. 성경은 더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이것들을 피하라. 우리를 밀만하게 뿌리가 되게 하는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이 뭡니까? 여기 보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말이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재물을 쌓고 쌓는 최고의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재물을 쌓는 최고의 방법,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남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모두가 뭐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가 다 어렵고 힘들었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들이 살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족들 이들을 살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하기 어려워요. 마음은 있어도 육신이 약한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한 건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힘을 주시는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의심 없이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필요로 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럼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측근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측근이 뭡니까? 하나님과 늘 만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독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독대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다고 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망고땡이다라고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독대하는 게 뭐겠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베푸세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온 땅을 주님이 지금도 여러지 감찰하고 계시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들. 전심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들. 지금 온라인 예배 집에서 하기 때문에 정말 뭐 복장도 대충하고 시간도 대충하고 뭐 이것 예배 끝나면 또 테레비 앞에 모이고 끝나기 전에도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그냥 이 시간에만 모여 예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뭐든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다 부어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항상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요 내 방패요 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가 우리 모두를 위협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확진자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격리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거나 우리의 거룩성을 훼손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쇠퇴하거나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든지 그 요인들과 격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과 가까이 하면서 내가 새롭게 되리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옛 일들을 여전히 함께하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뭐 너희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판단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너희 안에 있는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사람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뭐하라고 그랬어요? 내쫓으라 말이지 내쫓으라. 여러분의 마음을 휘벼파서 여러분들을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일이 멀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세속적인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요인이 어떠한 것이든 그 요인들은 여러분의 속에서 내쫓으란 말이죠. 그거 품고 있으면 내가 타버려요. 내가 죽어요. 내가 멸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준비는 다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전심으로 주에게 나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 정말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 믿음의 깊이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이 가치를 소중히 여겨서 이 가치를 훼손하는 일들은 무엇인지 단호하게 끊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가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요 방패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원래 목사님이 인사 말씀에도 있었듯이 우리를 통해서 조국이 새로워지게 하는 그런 위대한 도구들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